2장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본떡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인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우리가 마태복음 2장 내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는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과 헤롯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오죠. 우리가 읽은 이 9절부터 12절은 결국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는지를 묻고 그 뒤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내용을 기록합니다. 세부적으로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9절과 10절입니다. 베들레헴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말을 들었다라는 건 유대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 소식을 이제 들었다는 거죠. 원래 예루살렘에 올 때는 어디서 태어나시는지 몰랐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구나. 이 사실을 이제 전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참 독특하게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예루살렘에서 헤롯도 만났고 대제사장들도 만났잖아요. 그분들에게 질문을 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소식도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헤롯이 무언가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헤롯은 통치자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치면 메시아를 알고 있고 기다리는 게 마땅했던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자 그렇게 좋은 소식이 있으면 우리도 함께 가봅시다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붙여줘서 베들레헴 가라고 알려주든지 뭐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별이 또다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헤롯은 이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대해서 어떻게 간다고 알려주었을까? 우리식으로 이해가 이렇습니다. 남쪽 문으로 나가셔서 1km를 쭉 걸어가신 뒤에 그 다음에 15분째 걸어간 다음에 오른쪽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 헷갈리지 말고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세요. 그런 다음에 쭉 가다가 다시 왼쪽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려줬겠죠. 아니면 그나마도 안 알려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야 헤롯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어디 가겠다 그러면 하다못해 같은 방향이면 같이 데리고 가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데리고 가다가 방향을 알려주기도 하는데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때도 별을 따라서 그리고 베들레헴 갈 때도 별을 따라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얼마나 답답할까 싶습니다. 가끔 이제 저녁 때 나가보면 별들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저 별을 따라서 간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자는 건가 싶습니다. 참 묘하게도 이 별이 인도를 해가는데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도 밤하늘의 별을 보시면 별을 따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먼 방향을 갈 때는 별 보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고작 5km밖에 안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보던 별이 베들레헴으로 간다. 그거 방향을 잡고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여기서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 위에 선 게 아니고요. 예수님 태어나신 집 위에 섭니다. 별이 어떻게 그 어느 집 위에 있는지를 딱 가르쳐주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만 놓고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여기 등장하는 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인도했던 이 별은 하늘에 있는 별이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니라 그 별이 내려와서 바로 길 앞에서 인도해 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태어나신 그 집 앞에 별이 어떻게 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천사가 별을 들고 내려와서 앞서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여하튼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의 첫 번째 행동이 뭐냐? 베들레헴으로 찾아간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 이 장면 안에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별들을 보내셔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다음에 유대인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이건 이후에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한국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건 아니죠.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전도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참 먼저 은혜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사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못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니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니 이러이러합니다. 상세히 설명해주고 앞장서고 인도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이방인들이 그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집에 들어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 본문을 보면 아기와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요. 요셉은 기록이 없습니다. 뭐 그렇지만 아마 요셉도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행동하는 게 나오는데 이 요 11절 앞부분만 놓고 보면 요 장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상상한다고 해서 이게 다 똑같은 정확한 상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장면을 그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현실이 어땠을까?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그때에 베들레헴에 잠잘 곳이 없어서 주님이 여관에 들어가긴 했는데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 되어 있나요? 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가서 어디를 간 거죠? 마구간을 간 겁니다. 그럼 이게 마구간에 가서 무슨 느낌이었을까? 무슨 느낌이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람마다 입장이 좀 다르긴 합니다. 해석이 다르긴 합니다만 동방박사들이 왜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어디로 어디서 태어나신지 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는 했지만 아마 이분들은 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당연히 수도에서 태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던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이분들은 별을 보고 찾아온 분들이지 계시를 듣고 찾아온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갔더니만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조그마한 동네에서 태어난다. 지금도 베들레헴은 인구가 2만 5천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관악구보다도 한참 작습니다. 관악구 5분 1도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우리가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 왕이 태어났다고 했는데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 이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아, 우리가 기대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보다. 실망하려고 했으면 이미 그때부터 실망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갔더니만 베들레헴에도 나름대로 좋은 집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물론 다 나쁜 집들 뿐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집들을 다 건너가서 여관에 가더니 그 여관문 열고 들어갔더니만 그 집의 제일 중앙부 좋은 곳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박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곳은 어떤 특별한 지식이 없잖아요. 메시아가 낮고 천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오신다 이런 사전 지식이 없어요. 그 사전식을 갖고 있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에.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주 귀한 분이 오신다. 그리고 나서 저기를 가봐라 해서 갔더니만 글쎄 참 막간 같은 데에 그런 데에 누가 쭈그리고 앉아있다. 그러면 마음에 순간 기쁜 마음으로 야 드디어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아니면 갈등이 됐을까? 이 사람이 맞나? 이런 갈등이 들었을까?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이거 내가 갖고 온 예물을 여기다 두고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여하튼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그 뒤에 보시면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를 합니다. 엎드려서 경배를 해요. 경배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왜냐하면 복음서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몇 번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자기 자식이 귀신 들렸거나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건 경비하기 위해서 엎드린 건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예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엎드리는 거라고요. 또 이때 경비할 때 보면 이렇게 경비하는 모습이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이분들만 경비를 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분들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를 한 거예요. 또 경배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절에 보면 보배함을 열어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보배함을 가지고 왔어요. 보배함을 가지고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참 이것도 보면서 제가 이분들은 저랑은 좀 스타일이 다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선물을 갖고 오면서 합을 갖고 왔잖아요. 상자를 갖고 왔잖아요. 상자에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자가 얼마나 크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들은 예물들이 크기가 얼마나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성을 다한 거죠. 참 제가 지난주 중에 저희 둘째, 첫째 어렸을 때 받았던 돌반지를 가서 팔았거든요. 돌반지를 팔아서 이제 둘째 녀석 결혼하는데 금반지 하라고. 금반지 팔아서 금반지 한 겁니다. 근데 금반지를 팔러 가는데 팔러 가서 보니까 한 돈이 제가 팔 때는 52만 3천 원 하더라고요. 참 한 4만 5만 원에 샀던 건데 그 금반지를 이제 세 개를 팔러 가면서 제가 딱 꺼내가지고 제 주머니에다 딱 넣었더니 애들 엄마가 그렇게 들고 가다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뭐라도 넣어가지고 가라. 그래서 아 귀찮다 그냥 주머니에 넣고 가겠다. 그래도 주머니에서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결국 챙긴 게 뭐냐면 조그만한 비닐봉투에다가 넣어서 갔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동호 박사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보배합을 갖고 왔어요. 그 보배합에다가 예물을 넣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잘 갖춰갖고 온 거죠. 정말 안 어울리는 장면입니다. 보배합이 있죠. 열었더니 여기 안에 선물들이 들어있잖아요. 그걸 어디다가 놨다고요? 마구간에 놨다고요. 마구간에. 어울립니까? 사실은 제일 어울리는 건 뭐냐면 그냥 까만 비닐봉다리에다가 떡볶이 같은 거 싸가지고 가서 그리고 나서 마구간에다 딱 펼쳐놓는 게 장면이랑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황금, 유향, 몰약 세 가지를 이렇게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장면도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거의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예물을 받은 적이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정말 전재산을 팔아서 드려도 정말 이걸 갚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드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무슨 혜택을 받나요? 아무 혜택을 본 게 없습니다. 받은 은혜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 때문에 무언가를 누릴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귀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어떤 분들은 이때 드린 황금이 얼마나 될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곤 하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생활하시는 걸 보면 어린 시절부터 계속 가난하게 사셨던 것으로 보아 이때 엄청난 양의 황금을 드렸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 전해 내려오는 몇 가지 전설들이 있거든요. 아마 나중에 사람들이 재밌으라고 만든 말인 것 같아요. 신빙성은 없지만 전설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이 주었던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고 조금 있으면 요셉 애굽으로 가죠. 도망가던 길에 도둑을 만나서 도둑이 훔쳐갔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렇게 훔쳐갔던 도둑의 아이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에 바나바냐 예수님이냐 둘째가 선택해라 했던 그 바나바의 아버지였다. 뭐 이런 전설도 있습니다. 여하튼 예물을 드린 거예요. 예물을 드려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그런 행동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돌아가는 내용인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꿈에, 이게 꿈에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것도 제 나름대로 상상인데 낮잠을 자다가 꿈을 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밤에 잠을 자고 꿈을 꿨을 테니까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찾아온 다음에 적어도 밤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생각을 해봐요. 밤을 보낸 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 무슨 일을 했을까? 베들레헴에서 뭐 했을까요? 베들레헴이 무슨 뭐 특별한 대단한 관광지도 아니고 무슨 카지노가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뭐 했겠습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화토 쳤을까? 밤새 있으면 뭐를 했을까요? 제 생각엔 아마 마리아 요셉과 더불어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했다면 적어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계시해 주었던 것, 성령을 잉태되었던 것, 이런 것들을 요셉과 마리아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면 아마 이들로부터,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전해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시죠. 이것도 참 묘한 부분인데요. 올 때는 무엇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갈 때는 무엇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갈 때는, 돌아갈 때는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별 보여주시지. 별이 뜨면 헤롯도 봅니다. 지금 돌아갈 때에 조용히 돌아가라고 하시잖아요. 헤롯에게 가지 말고, 헤롯에게 사실을 알려주지 말고 조용히 가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보고 알 수 있는 별이나 다른 곳으로 안 해주시고 동방박사들에게만 은밀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고 계시하시는가도 보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계시의 내용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곡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는 본문 내용입니다. 결국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첫 번째 베들레헴으로 찾아오고, 두 번째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계시대로 지시대로 자기 나라로 조용히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동방박사들이 했던 행동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2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동방박사들이 보였던 행동과 헤롯 대제사장들이 보였던 행동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성도 샌드위치 구조여서 동방박사, 헤롯, 동방박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헤롯이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어야 할까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동방박사들이 한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첫 번째로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됩니다. 헤롯도, 대제사장들도 예루살렘 사람들도 베들레헴을 찾아갔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과 데리고 가든 같이 가든 따라가든 갔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경배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렸어야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행동을 했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직 가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전하고 함께 가서 다시 주님을 찾아뵙고 또 경배할 것을 격려하는 그런 행동을 했었어야 되죠. 그런데 헤롯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소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메시아를 향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그게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고 그들의 선택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두 부류가 대조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무엇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에 마찬가지로 대조적인 두 가지 반응과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삶 가운데에는 동방박사 같은 모습이 늘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기회가 돼서 참 과거로 돌아가서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면 열심히 뛰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 내서 얼마라도 더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 주님께 또 경배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오늘날 살아가면서도 우리 구체적인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순종하고 적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또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 나라에서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이 결국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준비했던 마음과 정성을 들여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신 것을 또한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다 주님을 찾아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이건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더욱더 견고한 믿음, 더욱더 풍성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찾아가게 하시고 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